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썩을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낡아 없어질 수도 없는 유산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시련이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에 단련되어서나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뵐 수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예언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 뒤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들이 한 일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 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 몹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에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악한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풀려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사라져버릴 것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야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썩어 없어지고 말 씨앗 곧 세상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에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네 죄가 네 입을 부축해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네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불아르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꾀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체를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비밀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신앙적 실천을 당부한 내용이었다면 좀 더 실제적이고 가까운 가정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로 확대해 나가고 그런 다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와 무장을 하라는 당부와 함께 이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6장 9절의 내용은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서도 여기보다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은 진보하는 일반 문화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특히 아내들의 복종 같은 것들은 남녀평등이나 여권운동 쪽에서 볼 때는 납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부의 관계를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동양의 윤리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결혼관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창조 질서에서 문화의 변화에서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위계 질서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어느 문화권의 윤리 도덕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비교되지 않는 성스러움까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복종하라는 당부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질 때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른 질서를 잡게 되고 부부의 관계 역시 복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님 경외의 삶이 지침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인데 성도 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되었다면 앞에 21절에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기 남편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3절입니다. 즉 남편이 한 몸인 부부에 있어서는 머리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들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귀독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24절의 모범을 주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바로 두 번째 주제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당부하시는 부분적으로만 들을 때는 남자들이 쾌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복종보다 더 막중한 아내에 대한 의무가 남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25절이죠. 사랑은 단순한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무를 넘어서는 즉 법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고 이 사랑의 관계만이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크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25절입니다. 이 사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대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남편들은 당연히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큰 호소력을 주는데 그것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해놓고 다시 연결되어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29절 상관절 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고 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니 29절인데 여기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고 보호하는 기준이 단순한 사람의 기준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최고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런 부부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귀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이런 귀한 약속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눠질 수 없다는 몸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구원에는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의 회복도 역시 십자가의 희생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 30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실제적인 목적과 함께 결과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교회처럼 구별되고 깨끗해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신 교회가 거룩하듯이 부모에게서 분리되고 세상의 다른 관계와는 구별된 부부관계의 신비성과 순결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랑의 절정은 바로 죄인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신령한 가치가 부부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 물로 씻어는 복잡하지 않게 예수의 희생에 하나가 되기 위한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받는 세례로 단순히 이해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앙의 실천면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으로 교회론을 해설하는 부분도 아닌데 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그것은 부부간의 신비와 귀중성의 가치를 교회와 같은 비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서 부부의 관계를 지켜감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내를 교회에 비유하고 있는 데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이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0절인데 결국 한 부부일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온 우주 안의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체로 움직이는 몸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부들이라면 그 거룩하고 신비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이론을 전개해온 바울은 다시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이죠. 이것은 바로 결혼의 성원 선언문입니다. 신묘한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하고 영과 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육체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된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 다음 귀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입니다. 남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가 사뭇 의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지체된 부부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데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목수가 망치로 깊이 잘 박힌 못을 다시 한번 망치질하는 것과 같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희생적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오늘 말씀은 함축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당부하던 시작 부분과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늘 끔찍히도 위하고 챙깁니다. 그런 자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당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 하반절인데 다만 여기서는 복종이 아니라 존경하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치를 설명한 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다해 사랑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에게 당부하는 교훈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 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감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우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되도록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자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에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비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 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